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복음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거의 첫 제자인 베드로를 만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선생님을 처음 만났던 날 그 장면은 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갔을 때 우리 동네에서만 놀다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가 너무나 커서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티나무 아래 가서 교실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고 제가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 정우야, 나 너희 아빠 친구야, 나하고 들어가지 않을래?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 선생님 손을 잡고 그 무시무시한 교실 안으로 그때 저희 느낌으로는 쑥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은총 사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 적응을 못했으면 제가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그의 선생님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습니다. 갈릴리는 세 개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와 게네사렛과 디베리아인데 갈릴리는 히브리어이고 게네사렛은 헬라어이고 디베리아스는 라틴어였습니다. 지중해 문화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중문화를 이루고 또 여러 개의 언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 주위에는 아홉 개의 마을이 있었고 약 1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척의 배를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장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그만 배 한 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의 배들은 대부분 6미터 내지 9미터 정도 되는 조그만 배였습니다. 이 배 한 척을 의지하고 온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도 했고 또 아이도 있었고 장모님도 착하게 모시고 살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세금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철야 작업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하는 고기잡이는 정말 고단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는 허탕이었습니다. 이쪽 저쪽으로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찬 이슬을 맞으면서 그물을 던졌지만 어디에서도 고기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잘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내의 얼굴도 스쳐 지나갔고 아이들의 얼굴도 순간적으로 지나갔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답답한가? 또 한심한가? 그 새벽의 쓸쓸함 그리고 씁쓸함, 그것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그의 속에서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날이 밝아서 그는 다음 날을 위하여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쉬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호숫가에 나타났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하시고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고 청했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장모가 아팠을 때 안수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에 짐을 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갚고 싶었습니다. 조그만 빚이라도 갚고 싶었습니다. 그는 배 한 모퉁이에서 눈을 조용히 감았습니다. 좀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 위에서 그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만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평소 랍비에서 평소 회당에서 랍비들이 설교하는 것하고 예수님의 설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랍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듯한 진정한 말씀의 실체가 그에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늘 빈배라고 생각하는데 너 정말 무엇을 원하느냐?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정말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뜨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자 베드로는 노를 저어서 바로 육지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갈릴리는 호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바다와 같았습니다. 넓었고 깊었습니다. 그 넓이는 11km였고 길이는 22km였습니다. 수심은 보통 15m였고 깊은 곳은 30m도 더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나사렛 육지 사람이 이 호수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렇지만 5절에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선생님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서 랍비나 아람으로서 라보니가 아니라 그리스어인데 아주 독특한 선생님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위에 서 있는 분, 마스터 같은 분, 지휘관, 행정관, 감독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뭔가 깊은 인상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저는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할 때 수고하다는 이 동사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제는 피곤해졌습니다. 오늘날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저는 거의 탈진 상태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심정을 예수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기 잡을 상황도 아니고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지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물 내리라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정직하게 자신의 심정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이것은 우리말로 그냥 복글복으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믿자봤자 본전이니까 그래도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말씀에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나의 이성과 경험과는 충돌하지만 당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베드로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복음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을 받고 장차 아이를 가질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볼 때 이 일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했고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스캔들이었고 약혼녀로서는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순종하겠다는 이런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질했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겠다고 하고 노를 저었습니다. 물살을 느끼면서 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손을 호수 속에 집어넣어 보기도 했습니다. 배가 지나가니까 바람이 느껴져서 기분도 좋았습니다. 창파에 배띄워서 깊은 데로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뭔가 묵직했습니다. 그가 오히려 끌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물이 암초에 잘못 던져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물 안에서 뭔가 퍼드득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거의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거의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환희가, 어떤 기쁨이, 또 어떤 아픔이 그의 마음에도 전달되었습니다. 고기는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고기를 평생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손을 마구 흔들면서 친구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그물을 당겼습니다. 고기는 끝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한 배가 모자랐습니다. 두 배 가득하였습니다. 두 배 가득할 뿐만 아니라 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가 잠기려고 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려고 하고 배가 물 속으로 잠기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충만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만선을 경험했습니다. 대낮의 대박을 경험했습니다. 내 인생은 늘 빈배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순식간에 한 배 가득 찼고 두 배 가득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 배만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와 동료의 배도 가득 채워주는 큰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고기도 가득했고 나눔도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그 순간 갑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 순간 갑자기 죄인됨을 느꼈을까요? 복음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고백은 이사야의 고백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스랍의 찬양을 받으면서 영광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은 진정한 고백이고 상당히 이해가 되는 고백입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정치를 하면서 그 사치와 음모가 가득한 외식이 가득한 예루살렘 사회 속에서 언어의 죄를 다른 어떤 죄보다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서 서랍들의 순결한 찬양을 보면서 그의 언어 속에 담겨있는 폭력과 거짓과 조작과 방어와 공격과 부정함과 악함을 그 자신 속에서 백성 속에서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늘 진실에서 더하고 빼고 그래서 모든 언어가 진정한 자기 자신의 언어가 아니라 게임 언어로만 사용하는 그 속에서 이사야는 죄를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회개했고 그리고 그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지는 죄의 사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한 명의 어부입니다. 갈릴리의 촌부입니다. 갈릴리의 그 젊은 어부가 죄를 지었으면 무슨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지었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회개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지금 베드로가 우리가 이해하는 자신의 개인적인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순간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비로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칭호는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칭호입니다. 구약에서는 늘 하나님에게만 부르는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칭호는 주님이십니다. 부활 전에는 이런 칭호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부활의 권능을 가진 신성을 가진 그런 주님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에 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고백도 한참 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여 주님 하는 것은 극존칭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요 선지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그의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범죄라기보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부적격하고 그리고 부적절한 내 존재의 어떤 총체적 그 비어있음, 이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는 근본적인 질적 차이, 무한한 간격, 영원 앞에 서 있는 유한함, 무한 앞에 서 있는 그 유한함의 그 허무감, 그 아픔, 그 부족감, 이런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느낌을 이 순간 갑자기 갖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왜 갑자기 자신의 전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이전에 한 번도 가지 못한 자신의 총체적인 모습이 그 순간 바로 비치게 되었을까요? 9절에 보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그의 동업자들도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단지 깜짝 놀랐다는 것보다 전율한 것입니다. 소름이 끼친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 있어서 어떤 압도적인 감동이 베드로에게 밀려온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고기가 많이 잡혀서 지금 놀란 것 같지 않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인하여 무언가 새로운 영적 실체를, 어떤 삶의 실제를,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는데 있던 실제 앞에 그가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라기보다 예수라는 이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만선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만선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선하심. 가나 혼인잔치에서 갑자기 손님을 접대할 모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포도주를 가득 채워주시는 신랑과 신부의 그 조리는 마음을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선하심. 나는 이렇게 널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 인생은 왜 널 텅 빈 배일까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의 배를 가득 채워주시고 그의 잔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선하심. 나 같은 어부에게까지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이 고기를 잡으면서 생명의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그가 고기를 팔에 안았을 때 그 펄떡거림이, 그 퍼드덕거림이, 그 생명의 진동이 그의 온 몸에, 마음에 이렇게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고기 한 마리가 이렇게도 싱싱한 생명의 약동을, 생명력을 나에게 주는데 나는 왜 그동안 그렇게도 오랫동안 중압감에 눌려 살았을까? 무기력하게 살았을까? 무표정하게 살았을까? 무덤덤하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 생명의 힘이, 에너지가 이렇게도 넘치는데 나는 왜 그렇게 기쁨을 모르고 살았을까? 내가 언제 이런 생명을 느꼈던가? 내가 언제 이런 기쁨을 느꼈던가? 내가 이 기쁨을 느꼈던 것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오래된 것 같은, 장가갈 때 그 기뻤던, 첫 아이를 안고 너무나 감격하고 놀라고 기뻤던 그 이후에는 늘 일만 하느라고 어떤 중압감 속에 살았던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 그것에 대한 무심, 내가 스스로 절망감을 내 속에서 만들고 나 자신을 자꾸만 고립시키려고 했던 그 죄, 그 죄가 그를 부끄럽게 했고 그 자신을 죄스럽게 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늘 예수님 사역 도와준다고, 예수님 설교 사역 도와준다고, 배를 빌려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자기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도우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자신을 찾아오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를 부르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의 배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거울과 같았습니다. 투명한 거울과 같았습니다. 그 앞에 섰을 때 거의 모든 모습이 있는 그대로 다 비치었습니다. 거의 모든 연약함이 다 노출되었습니다. 이 연약함, 부족함, 죄책감, 이것을 베드로는 감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노출했고 있는 그대로 전부 다 개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개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베드로에게 두려워 말라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개방하는 죄인을 결코 꾸짖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던져라 하면 깊은 곳에서 고기가 잡히고,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바로 듣는 사람의 영혼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존재 모두가 오늘 이 순간부터 달라질 것에 대해서 말씀했을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 이 순간부터, 너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개방한 순간부터, 우리 자신이 열린 순간부터 우리는 옛날과 다른 질의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어둠에서 빛으로, 늘 거짓된 애착에 헤매다가 진정한 기쁨으로, 오염된 삶에서 순수한 삶으로, 늘 내 속에도 온갖 갈등이 일어나서 편안함이 없었는데 진정한 내면적 평화로 제 죄 책감에서 죄 사함으로 나의 분리에서 자아의 진정한 통합으로 애통하는 삶에서 찬양하는 삶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용어와 약간 다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에서 어부는 빼어버리고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부라는 이 이미지가 계속해서 남으면 어부는 고기 잡아 먹어버리니까 죽여버리니까 어부를 빼고 사람을 취하리라. 이 취한다는 이 동사는 산채로 구한다, 위험에서 구해준다, 생명을 위험에서 구해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이는 주의 종이 하는 일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들로 깨어 일어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사람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생포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주의 종이다. 고기잡이 언유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도 사람을 모으고 생명을 건져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과 만선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빈 배를 가득 채우고 두 배로 가득 채우는 것보다 자신의 배도 가득 채우고 친구와 동료들의 배도 가득 채워주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늘 아내 기도하고 남편 기도하고 자식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고 나라 기도하고 나 기도는 늘 빠져 있는데,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늘 모르고 사는데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고 휩쓸려 사는데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이 원하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삶에 생동감을 가져다 주고 원초적 에너지를, 그의 속에 있던 원천적 에너지를 회복해 주고 거울처럼 그의 영혼을 비추어 주고 그의 전 존재를 다 보게 해주는 예수님이 비로소 소중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은혜 받으면 다 버리고 예수님 제자 되자는 이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사 귀신 들린 자는 고침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바로 따르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친구들과 나누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장막을 키우면서 사역도 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걷는 삶, 또 예수님과 친해지는 삶, 옛날에 몰랐던 하나님을 진짜 생생하게 느끼는 삶, 그 삶의 소중함을 베드로는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씀이 여운처럼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고 고기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은 의외의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입니다. 고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곳, 진정한 가치가 그곳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은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곳, 그런 곳으로 주님은 우리를 늘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외의 장소에서 이외의 방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전문적인 판단이나 지혜나 관습이나 문화와 상반되지만 새로운 트랙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깊은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저도 스킨스쿠버를 해보았습니다. 제주도 앞바다에 들어가서 30m 물길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저는 놀랍게도 큰 광어를 발견했습니다. 큰 광어가 바위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광어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이 광어는 지금 살아있는 것인가 죽은 것인가, 얘가 죽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가라앉은 것인가, 아니면 내 앞에서 죽은 채 하고 누워있는가. 광어가 무슨 머리가 있어서 내 앞에서 죽은 채 하고 있을까, 그럴 리는 없다고 제가 판단을 내리고 이 손가락으로 광어를 찔러보았습니다. 찌르는 순간 이 광어가 퍼드득 하면서 제 머리를 쾅 치고 가버렸습니다. 제게 있어서는 계시와 같았습니다. 신학자라는 친구가 한심하다, 광어보다도 머리가 없는 거 아니야, 너가 이 우주의 비밀에 대해서 도대체 아는 게 뭐냐, 광어도 모르는데 내가 뭐 아는 게 뭐냐, 이런 그 근원적 무지 앞에 제가 설 수가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저는 전혀 다른 깊은 곳에 빠졌습니다. 방 내내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암이라고 그 표정도 안 바뀌고 그냥 암이라고, 그 의사의 그 말이 저를 너무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암이라는 사실보다도 암을 냉정하게 표정도 안 바꾸고 말하는 그 의사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장암이었는데 다행히 초기였고 하나님께서 신장은 스페어 타이어까지 주셔서 하나를 덜어내고 남은 하나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에너지가, 평생 갈고 닦았던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그 지점, 내 고개까지도 들 수 없는 그 지점에 가보았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앞에 가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그것보다 은혜로운 순간이 없었습니다. 나 자신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일만 하고 공부만 하고 앞만 보고 가던 저에게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늘 말씀만 뒤적거리는 저로 하여금 비로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은, 그 깊은 곳의 체험은 저를 비로소 기도하는 길로 안내하는 문이었습니다.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다 깊은 물에 빠졌다고 말을 합니다. 130편의 시인은 자신이 깊은 곳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님을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시인은 그 어느 누구도 그를 건질 수 없는 그 깊은 수렁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의 목소리로 부르짖었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었고, 그의 목까지 차오르던 이야기를 토해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죄까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수치심을, 그리고 부끄러움을, 죄책감을 거두어가는 그 은혜를 그 깊은 곳에서 부르짖음 가운데 체험했습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 모두들에게 있기를 빕니다.